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1월 26일 화요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워싱턴 전망대는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 라디오 워싱턴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AM1310 자막이 뜹니다. 그 자막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세계 각국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뛰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싫든 좋든 지금 세계는 미국과 등을 지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그리고 주요국들과의 어떤 관계들이 설정되고 있는지 오늘 워싱턴 전망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의 전 세계의 눈은 미국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 중시 또 혹시 이 유협시하는 이 국가들은 어디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 뭐 어느 나라든 미국과 어떤 형식으로든 관계를 맺지 않고는 좀 사실은 저 버티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가장 그 고려 사항 같은 경우가 이제 안보라든가 라는 네. 그런 축으로는 안보 외교 쪽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무역 경제 이런 쪽이 이제 그 두 개의 큰 축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은 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뭐 공화당 행정부 혹은 민주당 행정부 또 네. 대통령마다 조금씩 관점 내지 이제 또 비중을 두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고 나면 이제 안보 위협을 미국의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될 그런 그 동맹이라 해야 될까 우방 국가라 그럴까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연내 정부랑 비슷한 뭐 분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 안보에 가장 부담과 위협을 주는 나라는 이제 중국
네.
또 러시아
네.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북한과 이란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항상 그 주요 리스트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중국은 뭐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야말로 미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히는 그러니까 안보라든가 경제 또 제일의 미국의 가상의 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러시아에서 조금 순위가 바뀌었죠.
네네.
모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한편으로는 경쟁이자 한편으로는 치열한 이제 어떤 그 라이벌 혹은 이제 이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지고 있는 이제 위협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바이든 정부의 중국과는 아주 시작부터 이 충돌을 해가면서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그 간단치 않은 기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물론 이제 바이든 외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중국을 많이 이제 프레셔를 가했더랬죠.
네.
무역 전쟁도 벌어졌더랬고 또 아직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뒤를 이은 바이든 정부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좀 달라지라 뭐 기대도 했을 수 있겠는데
네.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제 표방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트럼프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그 압박을 가하고 밀어붙일 그런 기세입니다.
예.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뭐 이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예.
대만 대표를 이제 초청을 했죠.
예.
이게 미국과 대만이 단결된 지 42년 만이 되는데 상당히 상징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중국이라는 건 하나의 원칙 뭐 이런 식을 내세우면서 대만은 이제 중국의 일부다.
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하나의 외교상으로 이제 독립국가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자기 입장에서 불편하겠죠. 또 중국은 여기 맞춰서 뭐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또 그냥 저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제재 조치도 가고 이렇게 서로 핑퐁식으로 했는데
네.
하여튼 23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23일이니까
이제 수요일이게 되겠군요.
예, 예. 예,
그때 어쨌든 대만을 사이에 두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네.
중국 폭격기 뭐 전투기 포함해서 12대인가가 이제 그 대만 항공 식별 구역을 이제 침입을 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뭐 대만 쪽에서 같이 이제 스크램블에 가서 뜨고 뭐 미사일들을 이제 겨누고 뭐 아마 이제 이런 대응들을 했었을 텐데 예, 예. 또 그 다음 날에도 뭐 15대인가가 침범을 해갖고 예. 아, 그 중에는 이제 핵무장이 가능한 폭격기도 이제 같이 띄우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예. 이제 까불면 이제 뭐 가만 안 놔주겠다. 예. 자꾸 이제 이 미국이랑 이렇게 근접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른바 이제 항행의 자유. 지금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 남중국해에 설치해놓은 아, 이게 우리 땅이다, 뭐 우리 바다다라고 해놓은 것들 네네. 그거 무시하고 여기는 국제 공역이니까 저 수역이니까 어느 배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중국 이 무시해가면서 지나갈 수 있는 배 중국의 압박 그 쉽지 않다. 어쨌든 미국인지 그런 점에서 중대를 매갖고 네. 남중국 해상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도 시행을 하고 거기 이제 항모 전단도 투입을 해갖고 네. 루스벨 동가에서 항모 전단에서 그쪽에서 이제 쫙 시위 과시용으로 이제 지나가서 네. 이제 그런 미국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국무부 같은 데서는 이제 새로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이런 그 겁주기 네. 이런 것들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경고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못지않게 이 강경 대응 기조 방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까지야 뭐 다들 이제 설마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 뒤로 유화 저 정책을 쓰거나 이런 거 없이 네. 그야말로 일전 불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책 지우기를 뭐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흔치 않은 요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에 대한 압박 뭐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네들 역시 이제 트럼프 못지않게 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고려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남중국해라는 게 아,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그 돌발 사태가 경우에 따라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종의 이제 화약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외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지금 가장 어쨌든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상당 수준으로 가해가고 있다. 예. 이런 걸 하나 둘 수 있고 또 러시아와도 아주 까칠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얼마 뭐 조금 되긴 했지만은 그 중국 이제 러시아의 그 이제 반체제 내지 혹은 엔티 예. 이제 푸틴 이렇게 된 이제 그 반체제 세력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야당 세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 나발리 알렉세이 나발리 독공물 사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씨가 돼갖고 지금 뭐 러시아에서는 아마 이 이제 나발리에 대한 지지 시위 같은 것들이 뭐 많이 늘 예, 벌어지고 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푸틴 당국이 이제 수천 명을 체포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콩 시위 지지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내정 간섭하지 말라도 나오고 그냥 그 너무 과한 일이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냥 안 놔두겠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도 보내고 있는 거고 어차피 이제 러시아와는 그동안에도 이슈도 많았죠. 뭐 연방기관 해킹한 것도 있었고 네. 아프간에 주둔해 있던 미군을 그 설사한 거에 뒤에서 무슨 부추겼던 이런 이제 것도 있었다랬는데 네. 사실 트럼프 정부 때는 뭔지는 모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게 어딘가가 적절선에서 그 양보내지 네. 예, 뭐 도를 안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었더랬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러시아는 지난 이제 대선 뉴스 때 같은 경우 보게 되고 나면 미국의 주적을 러시아다라고 얘기할 만큼 네. 중국 못지않게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큰 축으로 본 데는 북한이나 뭐 이제 이란 이런 것들 부분들 역시 이제 그냥 이제 푸신하겠지만은 지금 가장 큰 위협이자 이제 큰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강공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 한국과 이 관련된 국가들에 대해서 이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 이런 점을 네. 좀 분석을 해본다면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분석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미국이 미국과의 국익도 연결돼 있지만 네. 이제 한국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 이제 뭐 중국이랑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일단은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 점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와 맥을 같이 해갖고 일종의 이제 중국 봉쇄 정책, 네. 태평양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외곽으로 크게 둘러싸고 네. 이제 코드라고 했던 국가들, 일본, 호주, 인도 TPP랑 같이 해서 예, 예. 이제 이거를 전반적인 봉쇄를 해나가는 정책은 계속 기조를 이어갈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트럼프 때랑 조금 차이는 거기에 더 많은 우호국 동맹들을 이제 가세시킨다. 물론 이제 트럼프 때에도 이제 코드 플러스, 뭐 코드 세븐 이렇게 해갖고 네. 한국은 이제 거기 참여하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뭐 한국은 일단 거리를 뒀었더랬죠. 네.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네. 특히 이제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한국, 이제 일본, 뭐 일본이 지금 미국 쪽에서 가장 이제 무거운 동맹이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원래 그 과거에 이제 그 저거대로 해서 한국도 같이 참여를 시켜갖고 하여튼 이런 동맹 라인을 강화해서 중국 전반적으로 이제 봉쇄하고 압박하겠다 네. 이런 걸 이제 밀고 나갈 텐데 한국 이제 전통적으로 어쨌든 안보는 미국과 뭐 이제 무역이라든지 경제는 중국과 뭐 사실 그걸 다 배제할 수는 없죠 네. 바로 이제 옆에 있고 또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무역 시장이구나 하니까 그걸 절대 외면은 못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투 트랙을 걸어왔었는데 네.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갖고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갖고 뭐 사드라든가 삼불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중국과 해가면서 이제 본인들은 안 그렇다고 얘기할지 모르긴 하지만 미국 시각이라든가 대외적인 시각에서는 중국 쪽을 많이 지금 기울어 갖고 뭐 그런 점에서는 그 많은 회의적인 눈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든 입장으로 봐서 이제 새 정부는 이 어떤 식이든 이제 동맹 강조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조금은 이제 껄끄러워질 것 같아요. 네. 이 뭔가 그런 점에서 입장을 좀 정해야 되겠죠. 네. 이제 포지션을 이제까지는 적절하게 줄타기 내지 뭐 어떤 식으로 좀 기운 것을 보였는데 네. 하여튼 한마디로 해서 당신들 확실히 태도를 분명히 하라 라는 식의 이제 압박이 훨씬 더 가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우리가 예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이든 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많고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차피 이제 북한의 얘기라는 거는 미국이 이제 이 주당사자처럼 돼 있지만 사실 한국이 네. 주당사자인데 한국과 미국이 가장 이제 기묘하게 이제 걸려 있는 사안들이 있겠죠. 네. 이제 바이든 후보 당시부터 어쨌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그 미 북한 접촉이라든가 뭐 정상회담 뭐 김정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엉터리라고 치부를 했고 아무런 실익 내지 성과도 없이 6월 하나 이제 잔치만 했다는 입장을 취해왔었고 뭐 그런 독재자들 이런 쪽이랑 섣불리 정상회담 안 한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 했던 것들 부분들은 이제 많이 그 이제 평가를 안 하고 있죠. 하여튼 근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북한 얘기라는 거는 뭐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이슈이긴 하지만은 예, 지금 트럼프와는 명백하게 이제 다른 입장 뭐 정책상으로 봐도 이제 바텀업 그다음에 이제 이 저 탑에서 밑으로 내라는 이런 방식 부분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있어 갖고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올라가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섣불은 뭐 정상회담 쇼 같은 건 안 한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북한 핵 부분이 현저한 어떤 그 해체라든가 진전이 보이기 전까지는 지금 제재를 해제 안 한다. 예. 이제 좀 더 강경하게 제재를 끌고 간다. 근데 이런 입장이니까 하여튼 트럼프와 어떤 식으로 해갖고 그야말로 뭐 한탕 모으듯이 딱 해서 보여주기. 이제 뭔가 어떤 이런 식으로 이 많은 것에 이제 거기에 저 기울여왔던 문재인 정권 입장으로 봐서는 좀 많이 답답하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바이든 정부의 어프로치라는 거는 트럼프와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와는 어떤 면에서는 죽이 잘 맞았는데 예. 이제 바이든 쪽은 껄끄럽고 이제 좀 편치 않게 되겠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지금 대외안보 정책이나 이런 것 중에서 지금 뭐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냥 탄핵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정부 새로 출범해갖고 코로나 경제부양 뭐 이런 국내 현안들이 많고 그러니까 예. 중국과는 뭐 또 아주 그냥 항상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북한핵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김정은이가 엄청난 도발을 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일단은 약간 이제 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권은 또 그것도 불편한 사안이죠. 예, 어찌든 간에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조금부터 그냥 북한에게 관해서는 거의 오월인을 하다시피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보여주지 않았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예. 초기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로 해서 뭔가를 쫙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프로치도 달라지고 국정 미국 국정 현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뭐 이런 식이 되고 나니까 아, 이 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상에서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뭔가 좀 마련해 갖고 다시 뭐 판문점에서 만나든 뭐 도쿄올림픽에서 만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잘 안 움직이고 어프로치 달라지고 보는 시각들 달라지고 나니까 그냥 한마디로 우리 저 뭐 시정에서 그냥 깝깝해져 버린 거죠. 네. 점점 그런 부분들이 쉽게 뭔가 이 어떤 해소나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핵보유국 대접을 해달라는 거지 뭐 스스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네. 이제 그만한 몇 년간에 있어서 상황도 악화됐고 네. 아, 이제 바이든 새 정부랑 시각 차이도 크고 또 문재인 정권 입장으로 봐서는 정권의 어떤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갖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별 큰 기대도 어렵고 네. 이 참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이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어쨌든 지금 저기 바이든 정부는 뭐 당장 미국 저 미국이 북한이랑 무슨 전쟁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긴 하지만은 뭐 트럼프가 했던 식대로 무슨 깜짝 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이제 생각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김정은 같은 경우가 뭔가 상황 타개 내지 뭐 새로운 국면을 위해서 일단은 지금 로키로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쩌면 뭐 미사일 내지 핵실험 같은 경우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개연성도 있다라고 하고 특히 대체로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아직 정권 같은 것이 자리가 안 잡고 여러 가지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북한이 도발을 했었거든요. 예, 예. 뭐 떠보면서 그 남들은 이제 자기 이 주가를 올리려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네.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인권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이제 인권 정책 부분들인데 뭐 어쨌든 민주당 정부 그렇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인권이라는 큰 틀 큰 원칙이라는 것을 당연히 고수하려고 있고 중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북한 인권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이제 무게를 두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는 서서 안 그랬었단 말입니다. 예. 뭐 대충 다 외면하고 수척수척 그 부분은 그 핵심 이슈에서 집어넣지도 않고 바로 그런 것과 이제 맥이 맞아갖고 문재인 정권도 뭐 북한 인권 외면해왔고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든가 뭐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시각 차이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디테일한 게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북한 핵 비핵화와 네네. 북한의 인권 개선은 따로 떼이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네. 라고 했고 이제까지 트럼프와 문재인은 뭐 북한 인권 같은 경우는 거론도 안 하고 이걸 해왔던 거니까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금 그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미 조회에서 여러 가지 비난 비판들이 높아져갖고 이제 1월달에 청문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더랬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재개가 되려고 봅니다만은 전례 없이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대북 정책 같은 경우가 이제 미 의회에서 어떤 거론은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차이가 이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정부 때는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예 불편하게 짝이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누가 봐도 세계 최강 강대국이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정권하고의 이 관계 설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정립이라든가 또 이런 뭐 줄대기 뭐 이런 거 뭐 누가 과연 제일 먼저 정상을 회담을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치열한 뭐 물밑싸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는 지금 뭐 뉴스로 보도되고 나오는 건 없습니까?
지금 뭐 이 사실 참 그런 부분들이 이게 겉으로 쉽게 드러나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다 이제 짐작컨대 네. 하여튼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한마디로 미국과 이제 눈도장을 찍으려고 들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뭐 그전에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봤습니다만 대략 이제 새 미국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나면은 예, 예. 몇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우선 그 이제 한마디로 우선 미국 대통령이랑 뭔가 통하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그 자기 위상이 되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해당 국들 뭐 한국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치고 일단은 새 대통령 들어서게 되고 나면 내가 뭐 먼저,
먼저.
또 뭐 얼마나 길게 어디서 예. 아, 봐, 나 봤지 뭐 이제 이런 유의 거는 지금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들 보게 되고 나면 통상 당선인 때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임 허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이 당선인 신분 때 누가 먼저 좀 연결해서 하느냐. 이제 이게 경쟁이 이제 붙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지금 뭐 이미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했지만은 네. 바이든 당선인 시절
네.
이제 딱 선거에서 이겼다 네. 당선자를 보고 나면 아 그때부터 그냥 물론 미리 다 이제 정지 작업들은 했겠지만 각종 인맥을 통해 갖고
네.
이제 당선인 시절 뭐 호텔에 사무실 같은 데서 정도나 있을 당선인 시절에 그냥 손을 대서 이제 거기서 들어오게 되거나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미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고 이제 그것이 바로 그 국가의 힘을 네. 과시해 주는 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 취임 후
네.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예.
뭐 미국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수십 개국 이상이랑 통화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네.
이제 그 다 순서를 정하겠죠. 자기네들끼리. 어디가 제일 먼저야. 그다음에 또 어디 어느 시간대 또 얼마나 길게.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나면 당선인 신분 때는 이 이제 캐나다라든가 유럽 동맹들 쪽을 항상 이제 먼저
예. 아,
쭉들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나다가 제일 먼저 가고
네.
뭐 영국이 그러니까 캐나다와 영국은 항상 그런 점에서는 또 라이벌이면서 이제 서로 적절하게 이제 이른바 핸디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순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이제 영국과 캐나다 정도.
네.
그 다음에 영국을 포함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 독일, 프랑스라든가 이제 그런 그 유럽 국들,
네.
주요 동맹국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 쪽 이제 이 고 이제 이 가운데 좀 끼어 있는 저 중간에 있는 것이 이 호주, 뉴질랜드 특히
네.
호주 같은 경우가 미국 내에서 보게 되고 나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아주 가깝고
아,
서로 이 신뢰하는 동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고 나면 하여튼 그 캐나다나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끝나고 그 다음에 호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와요.
예.
그 순서들이 대략 정해져 있어 갖고 그것이 일종의 이제 프로토콜일 수도 있고 관례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쭉들 이렇게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캐나다 맨 처음 했고 당선인 시절에
네.
그다음에 영국 했고 그다음 프랑스 독일하고 난 다음에 호주 하고
네.
그다음에 쭉들 챙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와서 이제 일본
아.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근데 이제 뭐 이것도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하니까
예.
뭐 이것도 누가 먼저 했느냐가 이제 또 이 굉장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런데
예.
대체적으로 이제까지 미 대통령의 관행으로 봐서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일본 먼저 한국 뭐 시간 같은 경우는 30분이 날 수 있고 1시간 시차가 날 수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같은 시점 무렵 여기 시간대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호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총리랑 했고 다음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랑 이렇게 순서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베 당시 총리랑 먼저
예.
이제 트럼프가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뭐 그 당시 이제 통화를 했을 때겠죠. 근데 여기서 이 또 통화 순서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통화 시간이에요.
아,
아 그러면 뭐 룰이 있는 거라고는 안 보지만
네.
그나마 관행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략 당선인 때 통화는 한 15분.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있어갖고
네.
유럽 쪽이랑은 또 한 30분씩 한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 유럽은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니까 뭐 영국 총리랑 하면서 누가 통역이 있을 필요가
그렇죠.
물론 옆에서 이제 이 하나의 통역은 있긴 하겠지만 그야말로 소통이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어가 안 되는 이제 국가들이랑은 근데 이제 뭐 아시아권이라든가 해서 비영어권 국가에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되면 뭐 한마디 하면 통역하고 다시 또 통역하고 나면 그 사실은 say hello 정도 이상은 별로 안 되는 거고
네.
시간도 짧고 근데 이제 유럽 국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분 정도 지금 보통 한대니까 네, 훨씬 더 좀 의례적인 인사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취임식 후 통화는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좀 더 당선자 때는 이제 그냥 헬로 이런 정도고 이제 취임식 끝나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양국 간의 현안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그러니까 길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할 때는 보통 한 1시간 정도씩. 이제 물론 한국이나 뭐 이제 일본이랑 어떨지 모르죠. 한국이랑 1시간씩 걸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시 그것도 그 좀 차이가 저기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영국 총리랑 했다는데 1시간 했다라고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임 후 통화 아 누가 먼저 오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유럽들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역시 각국들이 특히 이제 지금 한국이랑 일본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이제 언제 우리가 취임식 통화랑 아 이제 대통령실으로 이제 통화 터널 하나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이 전화 통화 하나 갖고도 지금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세계 각국의 반응과 또 그 격려의 전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각국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에 이제 세계 각국의 그 관계 설정 때문에 물밑 전쟁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방문하고 또 누가 과연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이 저 서로 인사전화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다음 제일 어떻게 큰 티켓이 어떻게 저 누가 좀 미국에 먼저 오고
그렇죠.
또 이 바이든이랑 딱 앉아서 이제 보란듯이 정상회담을 거기서도 이제 먼저 오게 되면 봐라 이제 이런 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당시 이제 아베 총리가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딱 뭐 당선이 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그냥 저기 뉴욕 트럼프 타워로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다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관례를 확 깨버렸던 거죠. 그래갖고 그냥 그때 뭐 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전화나 연결되고 그랬을 때 아예 뉴욕으로 날아와서 만나갖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소위 이제 아베랑 그 이제 트럼프 뭐 이 서로 이 아주 각별한 이제 그런 관계가 뭐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을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 성사나 이런 부디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 파워를 아니까 그야말로 이제 전국을 찔러서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 또 특히 이제 여기 되고 나면 여기서는 뭐 이 단순하게 백악관에서가 아니라 좀 더 각별한 단독한 관계 맺으려면 대통령 별장들 뭐 이런 데들 이제 해서 글로가게 되면 훨씬 더 저기 좀 더 프라이빗한 관계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가 있는 그 저기 플로리다 리조트 이제 글로 불러서 바로 이제 아베 같은 경우 불러서 같이 이제 골프 치고
뭐 그 당시 뭐 골프채가 뭐 금으로 된 골프채를 뭐 선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 글쎄요 뭐 어쨌든 이게 뭐 정상회담인 걸 보게 되고 나면은 설령 한 2시간짜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뭐 이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확대 정상회담은 뭐 장관 뭐 수석들 같은 경우 쭉 열댓 명 앉혀놓고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 들어오겠어요. 그냥 뭐 서로 적담이나 나누고 인사만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단독 정상회담에서 막 한 시간 잡는다 하더라도 양쪽에 통역해서 한마디 여기 되면 또 하고 뭐 사실 한 시간 앉아있다고 해봐야 실질 대화는 한 15분이나 20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조트라든가 별장 같은 데 불러서 아침 점심 뭐 혹은 점심 저녁 같이 먹고 골프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프 서너 시간 하고 왜 그 한국 사람들 무슨 그 고스톱 치면 가까워진다고 이 뭐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골프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각별한 대접 내지 배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모양새 떠나갖고 전 세계로 하여금 와 뭐 아베가 저 정도 가깝구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함부로 못하겠네란 이런 것들 딱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의 어떤 이 일련의 정상 외교 전화를 포함하고 뭐 인사말을 포함하고 이런 정상회담 방문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얼마나 치열한 외교전이고 그 가운데서는 뭐 대만 같은 트럼프 때는 대만을 먼저 뭐 이렇게 저 전화를 하고 그래갖고 아주 중국이 신경이 곤두섰다라고 그러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때 아마 중국 담당자 그야말로 거의 저 아오지 탄광 끌려갈 정도로 아마 고뇌고 치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전쟁 결국 미국 대통령과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더 길게 더 오랫동안 또 아니면 더 돈독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정부에서 나라와 나라에 이제 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그렇다고 치고 또 뭐 물밑 경쟁하는 건 이제 정치하는 사람 술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동맹국은 어떤 나라고 그다음에 이 미국민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조사를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뭐 그걸 갖고 집중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 조사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조사 나온 것들 보게 되구나. 혹시 한번 그냥 저 질문 한번 드려보죠.
네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뭐 동맹은 네. 아 이게 일반 사람들이니까
예, 예.
뭐 꼭 무슨 아주 양 정책적인 외교 안보 이런 걸 다 떠나서 거기에다가 예. 또 선호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어디를 제일 가깝게 올 거라 생각하세요?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뭐 미국 국민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그냥 뭐 이 영국에서 이제 건너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영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대체로 이제 형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캐나다 영국 아 이런 데들이 가장 미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우리의 가까운 동맹이다
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웃이자 동맹이자 아주 믿을만한 이제 우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교나 안보 무슨 무역 이런 네. 것들과는 달리 이제 여기는 그저 난 그 나라가 좋아내지 뭐 이렇게 친하게 느껴져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반영된 거니까 네. 그와는 조금 거리는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이 이제 2017년 조사 보게 되면 이게 매년 3년씩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2017년 조사 보게 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이 영국, 캐나다 이런 거 이외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역시 호주,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국들 쪽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한 15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의 전부 그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 네. 핀란드.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무슨 경제나 무역 혹은 안보상으로 뭐 기여하는 바도 있긴 하겠지만 나토의 이론들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방들은 그쪽이라고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아시아나 이런 데 좀 역시 이제 훨씬 지금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책 차원이 아닌 일반인들 시각에서. 네.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보게 되고 나면 2014년에는 12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던 거죠.
예, 예.
이제 17년에는 20위로 밀려났어요. 좀. 하여튼 고 10메디권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순서를 쓰면 되면. 예. 근데 이제 한국은 24위에서 27위. 요 사이들을 한 25, 6, 7위 예.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진짜 훨씬 중요한 국가고 다들 우호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예.
바로 그 위에 있는 나라들 보게 되면 폴란드라든가 오스트리아 또 포르투갈 같은 데보다도 밑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종류로 봐서 조금 일반인 저 생각과는 다르죠. 또 그린랜드 같은 데는 나라는 아니죠. 그냥
그렇죠.
땅인데 예. 거기가 더 중요하다. 역시 한국보다 앞서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 바로 뒤가 뭐 헝가리라든가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니까 이 한국의 위치가 이렇게 썩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엄지척하는 이제 그런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들 내리 사이에는 이 아시아 쪽은 아무래도 좀 뒤로 있는 것 같고
네.
유럽 국들을 우선하는 이제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좀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또 좀 재미있는 거는 이 이제 미국민들 중에서도 공화당 지지자랑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좀 시각이 많이 달라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뭐 이제 유럽 국들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2017년의 경우 이제 조사한 걸 보니까 한국 종합 순위가 27위예요.
네.
근데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라 비율이 좀 26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네. 민주당 지지하는 나라 사이에는 43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확 밀려 있어요. 이게 43위가 어느 정도 주변의 나라가 뭐냐면 루마니아나 뭐 에콰도르 이런 데 정도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 순위가 좀 높았을 때도 네. 공화당 쪽보다 민주당 쪽이 훨씬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왜 그런지 모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좀 더 까칠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공화당 쪽이 안보 쪽에는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네.
이제 민주당 쪽이라는 것은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이제 저 기본권 이런 쪽 쪽에 훨씬 더 좀 그 저 그에 대한 중요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조해야 될 거는 아 꼭 뭐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각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네네.
어차피 그래도 그 기존의 흐름이 갈 텐데 결국 이제 그런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으로 봐서는 공화당 정부보다는 좀 더 덜 오히려 우호적일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 특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 뭐 이렇게 추종한다거나 북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 부분은 다 외면하고 넘어갔지만 훨씬 더 민감하게 또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바로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정부가 등장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지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좀 조금씩 더 껄끄러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건 말이죠. 이제 북한이나
네.
또 이 중국 아니면 이제 가장 미국하고 가까이 있는 이 중남미 쪽은 어떤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먼저 이 북한하고 이 중국 관계 좀 어떻습니까?
이 북한은 보니까 그 뭐 매년 제일 바닥 뭐 140몇 등으로 해갖고 이제 그러냐면 뭐 어쩔 수 없이 예상은 되긴 하지만 그 대신 또 위협이 되는 국가로서는 중국 다음 내지 중국 못지않게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아,
참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인들 뇌리 속에 북한의 존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그 맨 바닥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네네.
이런 나라들이 쭉 바닥에서 쭉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아주 바닥권이고 중국은 그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역시 뭐 한 100위에서 이제 90위, 80위 이런 정도로 저 밑에 있으니까 미국민들 뇌리 속에는 이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이제 러시아, 북한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런 이제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단순하게 뭐 선호도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국력이라든가 국제관계라든가 이제 대외관계 중요성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니까 그렇게 선호 뭐 좋아하고 안 한 것이 이게 대우랑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중국 싫지만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대등 거기 해야 될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호주 같은 데는 그 선호도랑 이 이미지 같은 것들이랑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도 이런 부분이 잘 겹쳐진 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 반대 길을 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자 그럼 뭐 혹시들 아니 미국 뭐 눈에 가서 뭐 미국 눈에만 들으려고 뭐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것도 사대주의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은. 지금 어차피 그러면 사대주의라고 쓴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네.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안보 또 경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그 해당국의 생존이나 번영에 지금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한국으로 돌아가 본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웃에 있는 일본과는 이른바 미국을 접하고 대하고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다루고.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대조가 되고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인들 뭐 일본에 따면 그냥 쌍심지를 돕고 일본 욕도 하긴 하지만은 아까 이제 아베 총리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때 뭐 골프 칠 때 막 보니까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아베는 명백하게 트럼프를 휘어 잡아갔고 물론 휘둘린 걸 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든 그 각별하고 돈독한 관계를 과시를 했다.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본의 국익 신장이라든가 영향력 확대에는 분명하게 큰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지.
네.
누가 이렇게 이제 함부로 일본을 일본 자체도 강하지만은 예. 이제 그런 관계 설정돼 있는 나라 함부로 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조야에서도 미친 영향도 크니까 사실 미국 조야에서 예. 어, 일본이 미국과 가까운 편이다, 아, 우리 편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우호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텐데. 이제 반면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간에 갈수록 중국 기울러 가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대한인식 같은 것이 까칠어지게 만드는 그런 주요 요인이 돼서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선호도 뭐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어, 한 나라의 이제 지도자,
예.
아, 이제 통치자가 결국 미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미국 지도부 또 미국 조야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대국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어, 이 원님을 쏘는 그런 아주 대승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미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적을 어떻게 매게 될지 어, 이런 분들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 그야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단적으로 그냥 들어갔고 아, 아베처럼 하는 것이 나은지 문재인처럼 하는 것이 나은지는 금방 승부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을 떠나서 그 나라에 유리할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 하여튼 바이든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또 이제 트럼프와는 다른 관계들이 관계 설정을 하려고 하고
네.
온 힘을 기울여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어, 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친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국가의 장래라든가 국익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잘 강, 저 염두에 둬갖고
네.
나머지 임기나마 문재인 정권이 정말 그 더 이상 그 이, 그런 예, 그 저기 그야말로 그런 저 그런 바보짓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그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의 그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정권에서 그 트럼프 정권과 뭐 지소미아에 대해서 했을 때 뭐 탈퇴할 때 크게 뭐 어, 나타난 부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걸 어, 동북아시아 큰 안보에 파기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트럼프 쪽에서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뭐 압박을 많이 가했죠.
네.
거기 탈퇴하지 마라.
네.
그다음에 그 축을 유지해라.
네.
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동맹은 동맹이긴 하지만 약간 따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 어프로치를 했었대는데
네.
바이든 정부는 동맹 특히 이제 그 동북아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한일 한미일
네.
이 어떤 이 국가나 이 네트워크가 훨씬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소미아 같은 데서도 뭐 말씀하신 대로 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푸시를 가 이제 가할 거라고 예, 생각이 되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많이 일을 그르쳐 놨죠.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지난번에 이제 그런 식의 이 어떤 파열상을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뭐 죽창에게 어쩌고 해서들 말로는 큰 소리 쳤는데 수습들 못하고 결국은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다시 또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워싱턴 전망대는 바이든 출범 아, 정부 출범 이후에 세계 각국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앞으로 아, 중국 또 북한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